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에 스크린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제가 이 초대교회와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도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젊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항상 많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아이들이 바글바글 젊은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보통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일 집회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 아이들 문제, 아이들 뭐 어완하든지 유스 그룹이든지 좀 많이 좀 마음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희도 모이고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금요일에 모이고 계시고 어제 끝나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초대교회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마치 꼭 형제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금요일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중요한 그런 세미나를 계획하다 보면 이제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아침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준비하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가 토요일에 모이는 숫자보다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네, 저희는 금요일에는 그래도 오시는데 토요일 아침에는 사실 인원 동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특히 이렇게 딱딱한 신학 강의를 듣는다는 거 별로 인기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특강을 하면서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요, 뭐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아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이 모르셨던 내용을 새롭게 알려드리는 차원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맞게 알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이번 강의, 이번 시리즈의 한 가지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목표는 그 개혁가들이 실제로 뭐라고 말했는지, 종교개혁가들이 실제로 뭐라고 말했는지 누군가 남으로부터 주워들은 풍월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들의 글 중요한 부분들을 직접 보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번 특강의 목표인데, 그래서 제 강의에는 이 뭐 루터라든지 칼빈의 글을 좀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직접 읽어보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주장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인용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그걸 안 놓치시려고 슬라이드 나올 때마다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보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교수님 강의하시면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파일을 신이태 집사님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집사님께 잘 보이시면 집사님께서 이 PPT 파일을 여러분들과 쉐어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이걸 뭐 저 혼자 간직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과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다루고 싶은데요. 올해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개시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아주 상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를 이 1517년을 기념하는 500주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할 때 루터는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나눈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읽어보시면 아, 이게 내가 맞는 루터 맞나? 내가 아는 루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은 교황의 존재도 여전히 인정하고 있고 루터가 또 연옥의 존재도 인정하고 면죄부에 대해서도 면죄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면죄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온건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루터의 그 커리어 중에 가장 초창기에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성숙한 루터의 신학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자기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발표했는데 그 라틴어로 발표했다는 것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대학에서 학문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죠. 근데 루터는 라틴어로 썼는데 학생들이 그 글을 보고는 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해서 얼른 독일어로 번역해서 또 그 당시에 발전되어 있던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에 힘입어서 2주 안에 삽시간에 이 독일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작품은 이 95개조 반박문보다 오히려 그 다음 해에 썼던 1517년에 루터가 발표했던 이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루터가 일약 떠오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루터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 루터가 속해 있던 그 수도회에 매년 모이는 그 총회에서 루터를 불러서 루터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자 루터를 메인 스피커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이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그 1518년에 열렸는데요. 이 문서는 총 28개의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개의 짧은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보면 뭐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러한 짧은 문서이지만 이 내용 안에 사실은 루터가 아주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죠. 그 3번 논제와 4번 논제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행위들은 죽을 죄들이다. 그 다음 논제에서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 없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행위들은 참으로 불멸의 공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들은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죄들이고 하나님의 행위는 매력 없이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님 볼 때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을 쌓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가 가득한 사람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루터는 이것을 뒤집는 것이죠. 아니 꼭 그렇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때 매력 없는 것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뒤집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8번 논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과 함께 시작된다. 역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죠. 그 사람이 뭐 멋있든지 예쁘든지 집안이 좋든지 아니면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어떠한 퀄러티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아 그런 게 있구나 발견해서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또 죄인의 마음속에 사랑할 만한 것 발견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것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할 대상을 창조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혹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루터가 말했던 소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 세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보이는 것, 하나님의 등을 인식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영광의 신학자는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른다. 십자가의 신학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루터가 굉장히 이 함축적인 문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루터는 세상에 두 종류의 신학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어떤 뭐 복잡한 내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학인데 영광의 신학이 있고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또 세상에서 풍요로운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이 창조세계라고 하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프로젝트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이 루터가 이야기한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중세 신학자들이 이렇게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부르는 번영의 복음과 어느 정도 이 맥이 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크다라는 것이 오늘날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입장 또 그 당시에 이 영광의 신학이 주장하는 입장이죠. 이러한 영광의 신학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웅장한 건물 또 화려한 스테인글래스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름다울수록 하나님도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이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은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학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장소이고 저주의 장소인,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기력한 장소, 또 패배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루터의 설명을 좀 직접 한번 들어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보다는 행위를,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선호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 불렀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와 고통을 싫어하고 행위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선함을 악하다 부르고 행위의 악함을 선하다 부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루터는 예수님을 The Man of Sorrow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동일하게 슬픔의 사람, 슬픔을 많이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할, 물론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사실 그 순간 고난을 겪고 이 십자가의 어두운 순간을 거쳐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고 알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루터는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통로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주제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장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장소로 여겼던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곳에는 계시지 않을 것이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곳에는 계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일상,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살림하는 가정,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계시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든지 교회이든지 종교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지 일상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중세 기독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수도원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각 도시나 마을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꼭 수도원은 있습니다. 꼭 수도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수도원에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있다.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을 엄밀하게 구별해 놓고 살아갔던 것이 중세의 기독교적인 영성이죠. 루터는 이런 생각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중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법률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이 광산업, 광산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아주 자수성가한 분이셨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큰 돈을 얻어냈지만 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통로가 법관이 되는 거죠. 사법고시에 패스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법을 공부해서 이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 루터의 아버지가 가졌던 기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희 필라델피아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펜 월튼 스쿨인데 거기에 이제 로스쿨이 있거든요. 유펜의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내신 분들은 자녀를 거기에 보내신 분들은 뭐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가십니다. 뭐 세탁소, 뭐 뷰티 서플라이, 이제 자영업 열심히 하시면서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지만 내 아들은 로스쿨 보냈다, 하버드 로스쿨 보냈다 하면 아 얘네들은 이제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루터의 아버지가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법률을 공부하는데 그렇지만 법을 공부하면서도 루터의 마음속에 늘 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예민한 감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어제 좀 살펴봤죠. 그런데 루터가 공부하던 시기에 그 대학에 전염병이 돌면서 한순간에 이 교수님 세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두 명의 교수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루터가 들었습니다. 아, 내가 수도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 법학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아 내가 수도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수도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교수로 사는 것은 좀 덜 거룩하고 수도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수도사로 살았다면 이 죽음 앞에서 훨씬 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기면서까지 법률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회로 가입을 하죠. 그리고 수도사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 구원은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죠. 그런데 루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부분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삶 전반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믿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로는 Faith is the greatest equalizer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아마 루터가 영어를 쓰진 않았으니까 이제 독일어로 달리 표현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소위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루터가 1520년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벌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들이 이 1520년에 많이 출판이 됐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 또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호소, 그리스도인의 자유, 요 세 권의 책이 루터의 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특별히 초창기 신학을 잘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책의 곳곳에 면면에 보면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나 다 아내가 소유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인 결혼을 한다라는 이야기했죠. 남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나 다 아내가 소유한다는 이 결혼의 법칙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권리를 나누어 주시며 공유하신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자 왕들이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은 다 그리스도에게 옮겨진다. 이러한 교환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니까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아침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프리빌리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왕, 동일한 수준의 제사장은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그 직분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위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서로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형제, 공동 상속인, 동료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동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장들의 모든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사제, 성직자, 영적인 신분계층, 교회의 직분 등의 표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현재 성직자라고 불리고 있는 소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사제, 성직자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호소, 여기에 보면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합니다. 루터는 당시의 교회가 교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담, 월, 벽을 세워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벽, 가장 높이 세워있는 벽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 놓는 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 수녀 등을 영적인 계급이라 부르고 제후, 영주, 상인, 농부 등을 세속적인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울뿐인 장치이다.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놀라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인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영적 계급이라 불리는 자들, 즉 사제, 주교, 교황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그들의 직무로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권세자들의 임무는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신의 직업과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와 아울러 그들 모두는 사제와 주교로서 행할 자격이 있다.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죠. 구두 수선공, 상인, 대장장이 이러한 사람들도 주교와 사제의 그러한 영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직업이나 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겨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들은 모두 공동체의 최선의 유익을 지향하여야 하고 몸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서로를 섬기듯이 몸과 영혼의 복리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혹시 루터의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루터는 그러니까 성직자 계급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나도 아무 때나 설교할 수 있다. 그러한 일종의 만인 목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사실 그러한 과격한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도 설교하고 나도 이 성직자들과 동일한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역할이 있다. 아무나 준비 없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또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자기가 나도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루터가 반대했던 것은 루터가 바로잡고자 했던 것은 성직자는 인류 크리스찬이고 평신도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이류,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찬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깝고 이 세속적인 직업, 그 외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죠. 성직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또 자동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사와 사제가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성스럽고 수고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들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가정일을 돌보는 여인의 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꽃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요. 눈꽃만큼도 라고 번역할 때 요거 잘 번역했다 스스로 제가 좀 기특했습니다. 눈꽃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사제가 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충고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 수도사가 되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된다. 내 영적인 신분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초대교회 와서 보니까 일터 선교사 또 일터 사역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에 참 부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힘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신방을 하는 일만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직업이 동일하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했는데 이렇게 한 30분 정도 열심히 강의하고 나서 앉아 계신 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저희 교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세탁소 하시는 분에게 집사님께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이 거룩합니까? 집사님이 세탁소에서 하시는 일이 더 거룩합니까? 집사님이 주저하시더라고요. 우물쭈물 하시더니 그래도 목사님 하는 일이 더 거룩하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30분 강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아무리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들어도 심정적으로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더 좀 더 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은연중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달려 있습니다. 예, 목사의 일이 목사의 일만 거룩합니까? 아니면 일반 모든 성도들의 일도 거룩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이죠. 2번. 예, 목사의 일도 거룩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동일하게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을 물어볼 때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보죠. 혹은 What is your occupation? 이렇게 물어보죠. 이 영어로 뭐 이력서를 쓰거나 신상명세서를 기록할 때 이런 순서대로 되죠. First name, last name, job 또는 occupation. 근데 독일어는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비슷한 순서지만 독일어는 name, forename, Beruf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독일어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name는 first name이라고 하는 뜻이고 forename는 역시 last name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Beruf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일어 동사 rufen에서 왔습니다. rufen에서 이 Beruf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이것이 독일어에서는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고착화가 됐습니다. 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루터의 영향으로부터 온 것이다. 거의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루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어로 하면 콜입니다. 콜. 불렀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사화시켜서 베루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어 단어로 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직업인데 그 단어가 또 calling,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루터가 만든 이 혁명적인 변화는 내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이 직업을 부르심의 차원으로 소명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은 그냥 내가 좋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주신 분이 있고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생각에 깊이 뿌리 내렸고 그래서 루터가 직업을 번역할 때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를 소명과 동일한 단어를 썼고 이것이 독일어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루터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소위 직업소명설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소명설. 근데 이걸 아마 독일어로 표현한다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베루프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베루프이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이 직업 이퀄 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그러한 등식이 아주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사실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또 이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죠. 그렇지만 이 독일어만큼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그것을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제 소명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소명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제 소명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제 소명은 엔지니어입니다. 제 소명은 그로서리 스토어 매니저입니다. 혹은 제 소명은 저의 부르심은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유별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거룩한 일이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분리하는 것은 아마 한국적인 그러한 이원론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중세를 지배했던 수도원적인 영성이 많이 남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 교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루터의 또 다른 말인데요. 믿음은 모든 직업을 평등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청소부로 매일같이 한 사람이 청소부로 매일같이 빗자루로 길거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가장 거룩한 소명이 된다. 여러분 잘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이처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직업이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영역,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로 이 포커스를 맞췄던 영역이 결혼과 가정이었습니다. 결혼과 가정. 성직자의 삶이 일반적인 직업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제롬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중세교회가 사용했던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성 세인트 제롬인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배 열매는 결혼해서 사는 것, 60배의 열매는 과부로 사는 것, 100배의 열매는 아예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4세기에 있었던 이 엘비라라고 하는 공의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도사, 성직자는 반드시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정했죠. 그러한 결정의 밑바닥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가장 최고의 거룩한 삶이고, 결혼해서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그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종의 차선책이다.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세 후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성적인 타락, 특별히 성직자의 성적인 타락이었죠.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남부 독일 성직자의 3분의 1이 아내를 거느리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라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그렇게 산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유명했던 교황 이노센트 8세는 16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황인데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의 결혼식을 교황청에서 성대하게 치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이노센트 8세인데 전혀 이노센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당시에 한 사제가 자신의 딜레마를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사제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갖도록 허락받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인해 나의 영혼과 명예는 손상되며 사람들은 나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내가 동침하고 있는 여인이 버젓이 교회에 나오며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순결이나 간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이런 고민을 표현했던 사람은 그래도 양심에 어떤 찔림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처럼 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이 독신 생활을 강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인데 루터가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의 결혼을 막으려고 결혼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을 퍼뜨린다. 이방인들은 종종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것이 근심도 없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운 삶이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결혼은 독신이 아니라 결혼이 가장 종교적인 상태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내적인 삶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종교적인 것으로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 루터는 독신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결혼으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우월하고 열등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다면 독신으로 거룩하게 살지만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결혼이 중요하지만 특히 루터는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스트럭을 하면서 사는데 성직자가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목회적 지혜, 목회적인 카운셀링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가능하다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경영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루터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결혼하실 겁니까? 루터는 오랫동안 이 독신 수도사로 계속 살았거든요. 루터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도 실천하십시오. 본을 보여주십시오. 결혼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1525년에 결혼하는데요. 그때 루터의 나이가 42살, 42살에 결혼하는데 오랫동안 루터는 자기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미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많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루터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하는 것은 일종의 범법자, 일반 세상에서도 범죄인이 되는 것이고 루터에게 현상금이 달리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교황청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가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못할 짓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루터도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합니다. 1525년 6월 27일에 루터의 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루터와 결혼한 신부의 이름은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그 배우나 뭐 스포츠 스타들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 세기의 결혼이다 그런 이야기 표현을 많이 쓰죠. 루터와 이 카타리나의 결혼이야말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에서 오랫동안 종교개혁사를 가르쳤던 스티브 오즈먼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할 때가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아니라 루터가 결혼한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대부분 몰랐다. 그냥 자기들끼리 뭐 논쟁하는가 보다 싶었지만 루터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성직자가 수도사가 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아 세상이 달라졌구나 지금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25년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이 되시면 이 종교개혁 500주년 컨퍼런스를 한 번 더 하셔서 저를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루트와 결혼했던 여인이 참 재미있는 여인입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전직 수녀였습니다. 재밌죠? 전직 수도사와 전직 수녀가 결혼한 것이니까 얼마나 떠들썩한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루터와 그 아내의 모습을 초상화로 만드는 건데요. 카타리나는 늘 이 초상화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기가 실물은 이보다 더 예쁜데 왜 나를 왜 이렇게 좀 넉넉하게 그렸냐. 근데 그 당시에 화가들은 사실 더 예쁘게 그려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화가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실물보다 더 멋있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요, 1523년, 지금 결혼하기 2년 전이죠. 그때 수도원 서약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죠. 수도사냐 수녀로 서약하는 것은 인간적인 전통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꼭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야 하는 불멸의 어떠한 이 제약이 있는 그러한 서약이 아니다. 들어갈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혼할 것인지 혼자 살 것인지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523년에 이 카타리나가 활동하고 있던, 들어가 있던 이 님쉔이라고 하는 지역의 수녀들이 루터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1523년에 쓴 요 수도원 서약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당시의 수도사들 또 수녀들은 본인의 선택보다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들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냥 수도원, 수녀원에 일찍 보내버리는 거죠. 거기서는 아이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카타리나라고 한 여인도 자기의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자기를 수녀원에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버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터의 글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해방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녀원에 있는 12명이 수녀원을 탈출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탈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당신의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와 가까운 상인, 그 당시에 이 님쉔 수녀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에게 부탁해서, 일설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상인이 그 수녀원으로 이 생선을 납품하는데, 생선을 주고 오고 이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큰 통에 이제 생선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통 12개를 준비해서 들어갈 때는 생선으로 가득 찬 그 통을 들여가고 나올 때는 빈 통에 수녀를 한 명씩 넣어가지고 나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진짜냐, 만들어낸 얘기냐, 뭐 논란은 있지만 anyway 루터가 이 수녀들의 탈출을 도와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12명의 수녀들이 그래서 탈출해서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로 옵니다. 루터는 단순히 이 수녀들을 탈출만 시켜준 게 아니라 그 중에 9명을 중매를 시켜줬습니다. 자기가 수도원 출신이잖아요. 또 자기 밑에 여러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녀들이랑 매치시켜준 거죠. 근데 아무리 중매를 해도 이 카타리나는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는 거죠. 마지막 3명, 그리고 마지막 1명까지 이 카타리나가 남아있어서 카타리나가 오히려 루터에게 당신이 나를 책임지든지 내 짝을 찾아주든지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루터가 이 마지막 남은 이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월 27일인데요. 그런데 루터가 결혼하면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카타리나로서는 서운한 이야기겠죠. 왜 내가 이 결혼을 결심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손주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손주를 원하는데 자녀로서 이 일을 좀 해야겠다. 두 번째는 교황과 마귀를 약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신성시하지 않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교황을 약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결혼하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도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말은 없죠. 아마 카타리나가 굉장히 서운해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안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결혼 생활이 한 20년 가까이, 19년 정도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프랑스나 베니스를 준다 해도 내 아내인 케이티와 바꾸지 않겠다. 로맨틱 가이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다. 다른 종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어떤 것,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다든지 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을 추구하지만 오직 결혼의 사랑만이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를 전적으로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와 내 아내의 카타리나의 관계는 이러한 그 사람 자체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루터는 항상 행복한 결혼 생활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인내로 가득 차 있다. 처음엔 교황과의 싸움에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단자들과의 싸움에서 인내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내와의 싸움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나의 삶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 들으실 때 참 동질감을 느끼죠? 뭐 베니스와 내 아내를 바꾸지 않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죠. 하나님 맙소사, 결혼 생활의 고통이 이렇게 커서야 아담과 하와처럼 900년간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900년 동안 아내와 싸울 일은 없을 테니까요. 루터가 참 재미있는 것은 그의 솔직함입니다. 칼빈은 사실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루터는 자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연구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루터의 집에 들어가는 정문 사진인데요. 이 문 옆에 보면 이 양쪽에 조그만 돌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타리나가 그 동네의 대장장이에게 부탁해서 만든 의자라고 그래요. 루터가 워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전 유럽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인기 있는 또 가장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자 만드는 이 대장장이에게 우리 문 옆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줘서 루터와 내가 시간이 나는 동안 여기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두 사람이 글쎄요 뭐 아이들 뛰놀 때든지 아니면 저녁을 먹고 나서든지 루터가 참 좋아했던 게 이제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맥주를 루터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두 사람이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는 아니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또 가정의 중요한 임무가 되는데요. 이 루터와 카타리나는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아이는 일찍 죽고 네 아이는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루터는 이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아내와의 관계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그러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루터의 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여자와 같이 자는 것만이 아니다. 결혼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이를 위해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웃고 계신다. 이는 그 아버지가 단순히 기저귀를 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의 고백이 맞죠?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이들이 함께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육아에 전념했죠. 저야 교회 사역하다가 시간 나면 학교 가서 또 수업 듣고 논문 쓰고 또 시간 나면 교회 가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육아를 또 저희가 뭐 주변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전념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도 저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가끔 그래도 아이들 보는 거를 좀 도왔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드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정말 의미를 찾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것. 기저귀 가는 것처럼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여기는 뭐 아이들 뭐 일만 있으면 다 라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다 라이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애들 생일 파티 있다 그러면 또 생일 파티 라이드 해줘야 되고 뭐 피아노 레슨 해야 된다 또 레슨 라이드 해줘야 되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싼 돈 주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귀한 공부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애 기저귀나 갈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러려고 유학 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 아이들한테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때 제가 그 학기 루터 세미나를 듣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글을 읽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이를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웃으신다. 제가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운 적이 없는데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 내가 뭐 말로는 일상이 중요하다, 직업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면서는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것, 집안의 어떠한 대소사 허드렛 일 하는 것, 빨래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게 나의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루터가 이 사람 정말 가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집안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뭐 요즘 사회가 또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자분들도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은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집안에서 육아하고 살림하는 것은 별로 내가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제 아내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 내용을 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 또 자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며 웃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중요하죠. 밖에서도 하는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하는 일이 결코 의미 없는 일, 뒤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무의미해 보이는 일, 거룩함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는 일을 루터는 이처럼 가장 거룩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로 끌어올렸습니다. 루터의 설교와 글을 보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스는 루터의 첫째 아들 이름인데, 한스가 이를 갈면서 귀여운 말썽을 피우고 있다네. 이것이야말로 교황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지. 아들을 보면서 이 흐뭇해하는 그러한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꼭 행복하고 기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의 자녀가 두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딸,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딸이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부간의 연합보다 더 가까운 연합은 없다. 부부간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어린 자녀의 죽음만이 그의 버금가는 고통이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또 느껴지죠. 막달레나라고 하는 딸은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서 14살 때 질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루터가 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막달레나야, 넌 다시 일어나 별과 태양처럼 빛날 거야. 오 하나님, 참 이상하군요. 이 아이가 완전히 평화로운 세계에 들어간 것을 믿는데도 이렇게 슬프니 말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만 맛볼 수 있는 그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결혼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양육할 책임을 주신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사도이자 주교이며 성직자이다.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도이며 주교이며 성직자와 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이처럼 루터는 가정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열등한 영역으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카터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역사가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직업과 결혼에까지 적용함으로써 루터는 성직자 계급이 독점하던 거룩성을 해방시켰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고, 평신도들의 삶을 다시 거룩한 위치로 끌어올렸다. 굉장히 잘 요약해놓은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죠. 루터는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관계, 부부관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동적인 믿음을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영역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 Holy Place라고 하는 이 루터의 가르침,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아마 오늘날도 여전히 성과 속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기억해야 할 그러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일상을 사는 것 자체가, 혹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다. 두 가지 정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자유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자유롭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는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러한 위치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이웃 안에서 산다고 우리는 결론 내린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올려지며 사랑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간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단순히 종교적인 일을 하는, 단 소위 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장 평범한 그러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죠.